오늘은 이제 요나서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의 마지막 부분은 물고기 뱃속도 아니고 니느웨의 부흥도 아니고 끝까지 불순종하고자 했던 완악한 종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에게 하나님 마음을 가르쳐 주신 사건으로 요나서는 마무리하게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분노하였습니다. 그의 분노의 이유는 하나님이 불의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오래 참으신다, 하나님 너무 자비로우신 것 아니냐, 하나님 너무 은혜가 많으시다라는 것이 그에게 화가 되었고 분노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지만 그런 하나님에게 전혀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이 찬양의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을 내고 분을 내고 화를 내는 것에 이유가 된다는 것이 우리의 기가 막힌 우리 영적 민낯, 우리의 실존을 드러내는 사건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요나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두 가지 질문. 오늘 이 두 가지 질문 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서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4장 4절입니다.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성내는 것이 옳으냐. 혹시 하나님께 성내는 마음이 있으신 분, 어떤 분은 어떻게 하나님께 이 화를 내겠습니까, 분을 내겠습니까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원망과 불평과 될 대로 되라 내 인생을 그냥 놔버리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분노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내 삶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 칼의 끝은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는 자기의 이 화남과 이 분내는 문제를 이 고집과 자기의 편협한 생각이라 생각하지 않고 정의의 문제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정의, 이건 정의입니다. 그는 또한 이렇게 악독한 니느웨가 멸망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생각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문제 아닙니까? 또한 인자와 자비는 마땅히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허락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것은 신학 문제입니다. 신학.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민족을 배반하는 일이고 우리 나라를 대항하는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것은 신념의 문제입니다. 신념. 그는 그렇게 정의롭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왜 내게 사탕을 주지 않습니까? 라는 어리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대단한 공분, 이 민족을 지키는 일입니다, 신념의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정의의 문제입니다, 이건 신학적인 문제예요 라고 이야기하며 타협을 볼 수 없는 그 어떠한 문제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얼마나 교회를 병들게 하는지, 얼마나 선교의 문을 닫게 되는지, 얼마나 나라를 가르고 교회를 가르고, 이 문제를 위해서라면 하나님께 맞서서도 합당한 것이라고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자기 의로움의 무서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정의를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공의를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신학을 이야기하고 그 신학의 제단 위에 밖에서 일하는 모든 것은 다 아니라 정죄하며 의롭다 생각하는 자기 의로움. 여러분 정말 이 나의 뜻대로 유지되고 삶이 풀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고 하나님의 공의라고 여러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의 그 편협스러움과 고집스러움을 드러나게 하는 큰 프로젝트를 시작하시는데 그 프로젝트는 뭐 큰 뭐 거대한 예산이 드러나는 뭐 대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방넝쿨 하나 주는 것이었어요. 그 풀, 작은 넝쿨로 그에게 그늘을 주셨다가 벌레를 예비해서 그 그늘을 싹 걷어나는 그 간단한 일이었, 그 간단한 일 그거 하나면 그가 말하고 있는 공의의 민낯이 무엇인지, 그가 말하고 그렇게 주장하던 하나님까지도 그냥 이렇게 고개를 들면서 대들고자 했던 정의의 그 민낯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방넝쿨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방넝쿨로 그늘이 있어서 그 사막에 그냥 좋았는데 방넝쿨에 그냥 자다가 보니까 너무 뜨거워가지고 깨보니까 방넝쿨 다 말라버린 거예요. 막 속에서는 열불나지 위에서는 내리찌지 그러니까 그냥 아유 그냥 난 여기서 죽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요나의 성냄인데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 성이 구원받는 걸 보고 내가 옳습니다 하는 그 분함과 방넝쿨 하나 있다 없어져서 내가 하나님께 분해하는 그 분함이 똑같다라는 거죠. 반응이 똑같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든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너의 그 분냄과 정의라고 말하는 것이 한꺼풀만 벗어나면 사실은 단순히 내게 유익이 되니까 그것이 정의였고 내게 유익이 없어지니까 내가 분노하는 겁니다. 내가 수고도 안 했고 재배도 안 했고 은혜로 그냥 어쩌다 주어진 그 방넝쿨 하나 있고 없고가 하나님을 향한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라는 정의와 공의와 분냄의 그 민낯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정의, 나의 신념, 하나님의 유익을 하는 이것이 공의입니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사실은 하나님으로 영광으로 포장한 나의 욕망이 담겨져 있고 주의 말씀을 이용해서 내 뜻을 사실은 이루고 싶은 것이고 정의라고 말하는 것에 얼마나 나의 유익이 결부되어 있는 것인지 여러분 이것을 한꺼풀만 드러내면 이것이 드러나는 데는 방넝쿨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모든 것이 너무 나의 의로움이 되었던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모두에게 너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서고 싶은 것이죠. 이 새벽에 이제 특새의 모든 말씀을 정리하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믿음의 대상을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믿음에 대한 그 대상, 그 대상의 그 확신인데 믿음은 확신인데 도대체 무엇을 향한 확신인가? 무엇을 향한? 여러분 우리가 믿습니다라는 그 믿는다의 그 목적어가 여러분 상황에 대한 확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까? 이게 비슷한 듯하나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상황이 열릴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확신이 우리가 믿음의 목적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무엇을 믿는가가 아니라 누구를 믿는가? 누구? 여러분 믿는다의 목적은 항상 하나님의 인격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내가 이런 상황을 믿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초점이 무엇이 아니라 누구에게 맞춰질 때까지 하나님은 그의 선하신 양육의 일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전자는 믿는 거의 내용이 내용이지만 믿는 거의 대상이 내용이지만 후자는 믿는 거의 대상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것은 전적 위탁입니다. 내 자아의 죽음, 내 삶을 올인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선하심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대상을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것. 여러분 이럴 때 내가 누구를 믿는다라고 초점을 맞추기 시작할 때 이제 내용은 아무 쓸데가 없어져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8살짜리가 이 그냥 운동화 끈이 풀어져가지고 아빠한테 가서 묶어달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빠가 계속 묶어주다가 이제 그의 손에 발달된 것과 그가 보니까 묶어주지 않고 더 이상 묶는 법을 가르쳐주기 시작할 때 아이들은 왜 안 묶어줍니까? 라고 불평할 수 있지만 아버지가 보았을 때 이제 스스로 묶어야 할 때가 됐기 때문에 묶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여러분 정답은 상황이 아니라 아버지께 나아가는 겁니다. 아버지께 나아가면 그가 묶어줘야 되면 묶어주고 너무 어려우면 묶는 것을 배워야 하면 묶는 것을 가르칠 것이고 인내와 수고가 필요하겠죠. 여러분 정답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만 신실하시고 내 삶에 실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주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신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모든 목적을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시작할 때 그의 공의 안에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서의 42장의 그 긴 내용들, 42장의 그 길고 긴 내용들의 결론은 그 대장정의 끝은 욥은 자기의 잘못, 자기의 죄악을 회개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로움을 회개한 것으로 끝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이제는 본다 하여 하나님 앞에서도 정의를 얘기하고 뭐가 옳은 것입니까? 변론하자고 얘기했던 자기 의로움을 깨트려지는 그 모든 긴 여정이 욥기에 나온 진실한 회개였던 것처럼 이제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믿는다의 대상이 내가 어떤 상황에 대한 확신, 상황에 대한 간절함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성품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은 결코 늦게 오시지도 아니하시면 빨리 오시지도 않지만 늦게 오시지도 아니하시는 그때에 맞춰 오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의지하여 한 해의 항해를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 이 두 번째 질문이 연결되어 있어요. 4장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누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내가 어찌 이들을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질문이죠. 두 번째 질문, 짧지만 여러분 굉장히 힘든 질문입니다. 짧지만 우리의 삶 전체를 요구하는 무서운 질문이에요. 무서운 질문. 우리가 아직 그 문제 끝에 가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 많아요.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기도 다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막 질문을 하다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더 깊게 들어가다 주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는 결정적인 순간에 딱 부딪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기 시작하죠. 그때 압니다. 아, 질문할 수 있는 권한이 내게 없구나. 유일하게 내게 질문하실 수 있는 분은 왕 대신 하나님밖에 없으시구나. 그때 알게 되죠. 주님의 질문을 받게 되면 그 문제는 풀리는 겁니다. 내가 어찌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정말 우리 온 삶이 녹아져 들어가 있는데 저는 열심히 참여하신 여러분들께 선물로 제가 뭐 드릴 게 뭐가 있어요. 이 말씀을 좀 선물로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은혜의 선물로 붙들고 1년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니라. 영어로 보시면 Mercy triumphs over judgment. 너무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Mercy, 이 국률이 심판을 트라이엄프, 승리를 거둔다, 이긴다. 이것이 복음이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육신, 십자가의 모든 복음은 국률이 심판을 이긴 사건입니다. 부부간의 모든 관계 가운데 여러분, 국률이 심판을 이기게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회생활의 모든 관계, 자녀와의 모든 관계, 교회생활의 모든 관계, 여러분에게 갖고 있는 수많은 모든 관계에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국률이 심판을 이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에게는 내가 어찌 그를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질문에 반응하기 위하여 숱한 눈물을 뿌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그 영혼을 아끼지 아니하냐, 내가 왜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이 질문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낮추고 낮추다 못해 십자가에 죽지 않고서는 이 질문 앞에 정직히 설 수 없는 이 불평과 원망과 성내는 거 말고는 갈 길이 없어서 요나처럼 이 질문 앞에서 도망가고 싶어요.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때로는 그냥 죽는 게 낫다, 이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나 그냥 민낯을 편하다는 도망가겠다, 아니면 날 그냥 여기서 죽여주십시오, 내가 이거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이 두 마음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 안에 하나님의 자비가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긴다 라고만 말한 게 아니라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다,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자야, 그들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야, 그들이 정말 누가 그냥 어린아이처럼 갓난아기처럼 앞뒤를 구분하지 못하는 너무 우둔한 자들, 예수님처럼 주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품어야 되는 그들은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자들. 여러분, 긍휼이 심판을 이깁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 이 말씀 하나면 충분합니다. 더 이상 저를 이해시키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셨으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오신 주님의 마음이 십자가에 복종하기까지 낮추고 또 낮춘 것이니까 더 이상 주님 이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저에게 설명하시지 않으셔도 됨은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셨으니까 저도 주님을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있다면 복되도다, 여러분의 삶이 산제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바 될 것입니다. 이제 요나서를 마무리하며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좀 정리하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제목을 하고 하니까, 사실은 작년 말에 오늘까지 말씀 준비를 다 했죠. 그래서 사실은 요나서를 전했던 그 신년 첫 주일부터 오늘의 길까지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막 입이 근질근질한 거예요. 이 결론 때 얘기해야 되는데 금요일 새벽 언제 오냐, 이 말 언제 전하냐, 빨리 전해야 되는데 이게 순서가 있기 때문에 드디어 그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꼭 여러분들께 꼭 전하고 싶었어요. 저는 이 요나서를 마무리하며 요나 같은 선지자 되게 하옵소서, 요나 같은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 앞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요나서의 열린 결말로 끝났잖아요. 요나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아무도 모르죠?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요나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가 만약에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고집부리고 반항하고 갈피를 못 잡는 선지자였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성냈던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반항 부렸고 이렇게 고집 부렸고 부단히도 변화되지 않았고 하나님께 대항했던 실패한 선지자였다는 것을 여러분, 요나 자신이 기록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었을까요?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드렸던 은밀한 기도를 우리가 알 방법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지중해 바다를 흔드셨고 깊은 잠에 있는 나를 깨우셨으며 물고기도 예비하시고 다시 한번 또 말씀하시면 그래도 변하지 않는 날 위해서 박넝꿀도 주시고 벌레로 주시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한 번도 놓아지 않으시고 인자와 사랑으로 끝까지 나를 대한 은혜의 하나님을 여러분, 요나가 기록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선지자가 자기의 추함과 고집스러움과 편협한 이 순종의 모습을 세상에 알리기를 기뻐했던 자가 누가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요나서에서 요나는 죽었습니다.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만 보여요. 그의 기록에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인자하심만 높이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가 누굽니까? 니느웨 전체 전무후무한 역사에 남을 만한 도시 전체가 돌아오게 할 말씀을 전한 말씀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의 말씀 사역으로 도시 전체가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서 요나는 전혀 드러나 있지 않고, 오히려 나는 불충한 선지자여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셨다는 것을 알리고자 했던 선지자. 여러분, 복음이 그를 깨뜨리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 말씀을 적을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 삶을 들어 고집스럽고 편향적이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완고한 이스라엘을 비추고 우리를 비추는 거룩한 통로가 된 요나 자신.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아, 다윗과 되고 싶다. 바울의 행전을 보면 어떻게 바울처럼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요나를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다 들어가 있는 그 요나, 평생에 하나님만 어떻게 높이실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 온 삶으로 드러낼 수 있을까? 이 악한 세대에 여러분, 그러므로 이러한 요나가 늘 예수님 마음속에 있어 나는 이 악한 세대에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늘 요나가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 마음에 있었던 그의 선지자 요나. 여러분, 우리들은 조금만 선한 일이 있어도 나의 이름을 넣으려고 그러고 높아지려고 하고 내 순종에 무언가 들어간 것처럼, 여러분, 말씀 사역으로 한 도시 전체가 돌아왔으면 그 사람이 얼마나 유명해졌겠어요?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라, 목회자라 뜻을 받았겠습니까? 다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는 이 악한 세대에 우리 모두가 철저히 요나같이 되어서, 야, 그 사람 삶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자비로움과 예수님의 사랑만 생각나게 됩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나는 다 죽고 소리 대신 그리스도만 높이는 선지자가 된다면, 우리 모두가 요나와 같이 살아갈 수 있다면, 이 시대에 땅에 떨어졌다 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높으신 영광이 하늘 높이 들려올리는 영광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요나선을 마무리하며 복음으로 우리가 완전히 깨어져 요나 선지자와 같이 누군가 나의 삶을 돌아봤을 때 그리스도만 높이게 되는 그러한 복된 주님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는 복된 교회 여러분 모두 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